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이 없는 그 모든 행위가 얼마나 이제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아무리 설교를 효과적으로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자선을 했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참 왁자지껄한 어떤 울림, 참 시끄러운 소리 외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연속선상에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조금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를 뭐 예를 들어서 거부하지 않는다거나 뭐 진리를 수용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십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이 진리를 기뻐하는 것만큼 고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아름답고 고상하단가 진리 편에 서는 것. 그렇죠. 그런 찬송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렇게 쭉 나가다가 고상하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고상하다 이제 하는 그런 찬송가 이제 가사도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사실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기억하시죠? 누구죠?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해결되지 못한 채 이제 그 사람도 죄 가운데 죽어서 지금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이 지옥 불 가운데 지금 있겠지요. 진리 사랑이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 일반적인 통속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 이런 데에서 사랑을 논하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로맨틱한 것에 대해서건 뭐 어쩌고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 진리를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같이 맞춰서 사랑과 진리를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이 이렇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제 기억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랑이 진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지금 보통 사랑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4장 27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요한 3서 1장 12절까지 총 237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왜 도대체 성경에서 이 진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사야서 65장 16절 이건 한번 펴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혀졌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일단 그거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만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우리의 그 소위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주장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미사여구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 계시된 너희가 여호와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분과 동등한 분이다 그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불리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이렇게 불리십니다.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진리가 풍성한 분이시겠지요. 마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양립할 수 없죠. 당연히 마귀는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리가 풍성하시고 이 진리 자체이신데 마귀는 반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고 그 마귀에게서는 이 거짓말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마귀에겐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이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당연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가 사람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표현해 보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4장 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진리에 당연히 속해 있겠죠. 그런데 이 진리가 언제까지 가냐? 요한이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진리가 영원토록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토록 이제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또 보호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편. 진리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는 이제 전쟁의 어떤 무기 중에서도 이제 방어용 무기인 것인데,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제 막아준다. 막아주는 그런 어떤 힘이 된다. 의인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종교는 어떻죠? 종교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속해요. 속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이 종교에 속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차이를 아는 것,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에 묶여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러면은 뭔가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를, 아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것,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곳의 표현들을 보니까 시편 119편 142절 151절 이런 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에 관한 묘사하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지 않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진리이시니까 진리가 풍성하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하시는데 그분 안에는 뭐가 풍성하대요? 충만하대요?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걸 조금만 좀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고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에베소서에는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어떤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보시면 성령님께서 진리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래서 이 영을 진리의 영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런 데서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세요. 성령님께서 진리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진리이시고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곧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보니까 진리의 영이시면서 이분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리이실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은 또한 내가 바로 이 너희가 여호와로 알고 섬겼던 바로 그분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동일하다 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자칫 오해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한 분인데 머리가 세 개 달렸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동등하신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아들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또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것만 잠깐 보십시다. 스가랴서 8장 19절을 빨리 찾은 분이 좀 읽어주시죠.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잠언 23장 23절. 다른 분은 고린도후서 4장 2절. 잠언 23장 23절과 고린도후서 4장 2절. 빨리 찾으면 빨리 끝납니다. 예, 아멘. 진리는 사야 된다. 아, 진리는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드러내래요. 예, 진리는 드러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라. 요한삼서 1장 12절과 사무엘기상 12장 24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 사무엘기상 12장 24절입니다. 네, 아멘. 진리 자체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평판을 받아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리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진리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진리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엘기상 12장 24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리 안에서 섬겨라. In truth, 진리 안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신약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한다. 영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한다. 지금 근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이 신약에서는 똑같은 영어 표현인데 이제 진리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뭐 의미상은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인용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개념들도 그렇고 그 표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한다. 이거는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 진리에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예,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 똑같죠. 진리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6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에베소서 6장 14절. 예, 그러니까 진리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 진리에는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예. 에베소서 6장 14절. 예, 그 지금 거기 그 소위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군장에 대한 그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만 1장 8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를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동료 조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 진리 그 자체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하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하고 진리로 무장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도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진리가 없는데 연합을 하자? 완전한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린 연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게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의 경우에 새가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이단 소리를 안 듣거든요. 세상에서 핍박을 잘 안 당하고. 뭐 우리가 일부러 이단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안 듣기 위해서 죄를 키우고 죄를 키우기 위해서 진리 없는 연합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귀의 특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없는 연합은 마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물론 어떤 세대에나 다 그런 면들이 있었겠지만 참 저희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이 세대는 급속도로 사람이 사회가 타락해가고 마치 홍수 직전의 노아의 세대처럼 그렇게 악한 세대가 되어서 진리에 대한 대단한 혼란이 있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가 좌표를 잃고 참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이 성령님이 어떠한 인격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대로 분명하게 알고 참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진리대로 하는 교회, 진리 없는 연합을 하지 않는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